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됨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도 벌써 저물었습니다. 지난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에 카페에서 성경을 읽는데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들이 영어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흥겨웠는지 몰라요.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 연시 새해가 다가옵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이 흐르는 세월을 일컬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고 추수하는 계절을 주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어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서 벗어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God is always on time. 하나님의 때는 항상 on time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아예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지 않냐면 우리는 조급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혼자 힘쓰고 애쓰다가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내 주여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저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 다 같이 모자라고 허물 많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고 자랑할 곳이 없는 제가 무슨 수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에 역사해 주셔서 가장 정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한번 성경의 예화를 들어봅시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또 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여 주여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예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차피 노예로 팔렸고 나 혼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 목숨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주여, 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정확한 온타임이 되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난의 시기에, 가뭄의 시기에 번성하여서 430년이 찬 후에 다시 나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요셉처럼 내가 혼자 힘쓰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노예로 살라 하면 노예로 살겠고, 감옥에 가라 하면 감옥에 가겠고, 무엇을 하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를 높이 세워 주십니다.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학문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예를 잘 배웠겠습니까? 그가 40대에 자기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내 지식으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스스로 그가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했어요. 그 결과는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발각났고, 그래서 살인자라는 그 취급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인간이 혼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인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것은 다 실패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처 없이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서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날마다 고독한 양치기로서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의 젊음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의 지식도 학식도 무예도 다 사라졌습니다. 80이 되어서 백발이 부상하고 몸은 쇠약해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80의 때에,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온타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도 어눌해서, 혀가 어눌해서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그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선하신, 완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여러분의 육신도 평화롭고 범사에 가정의 자녀들 모든 일이 평안하고 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여러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히 채워지고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그것은 최고의 때입니다. 모든 인류가 열망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때가 우리 주님이 태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05장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은 복을 받겠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는 주여 언제쯤 오시겠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의 때가 언제쯤일까, 그렇게 고대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날 것이고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구세주이고 그가 저를 사람들 이 새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천사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해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속국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헤롯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데 졸지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리니까 그 조그마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관에 방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관 주인의 그 동의를 얻어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시고 그 아기 예수를 말구유 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말구유 위에 누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석가모니처럼 그 귀족으로서 왕의 후손으로서 왕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높은 교육을 받고 퍼스트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우리같이 연약하고 갓난하고 죄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또 우리를 주님은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저 힘 있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와 어울리고 예수의 교회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누워 계시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세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녀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조차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없음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들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예수의 보혈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낮고 천한 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마귀가 유혹해도, 믿음이 사라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삶, 우리의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는 삶, 나도 대접받지 않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삶,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과 범사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때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평화장로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너무 우리가 프라이드로 가득 차고 풍부함으로 가득 차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맞이한 사람, 환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외된 사람, 사람들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감히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나와 사귀자 하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아예 바쳐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 치렀던 우리 김 장로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양로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지만 저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이다. 항상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이다. 그 인생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자. 너무 세상적인 거 추구하지 말자. 그 화려한 거 불효할 필요도 없다. 주님이 나를 지금 받으신다면 참으로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교훈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참 평화롭게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아름다운 우리의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장소,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만나 주십니다. 죄인인 인간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의 죄를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아이고, 지금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고 신앙생활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아이고 교회에 못 나가요. 아이고 지금은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다 틀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어요. 있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죄인인 인간 모습 그대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영향받는 그 제안을 받는 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을 만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인의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속량하시고 율법을 극복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씻음 받고 성령 받고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그의 낮아짐, 그의 천한 자리에 누우심으로 모든 인류는 누구나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낮은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대인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이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인에서 그대로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진 사람들, 또 정욕에 빠진 사람들, 또 답답하고 킁킁하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오, 예수를 영접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이번 성탄절이 그저 유흥하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깊이 인식하고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성공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완전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방약을 너무 남용한 나머지 약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위를 사임하고 약물 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늘 생산적이고 역동적이고 쾌활하고 똑똑해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러한 다른 외부의 그 원인보다도 자기 내면에서 더 큰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삶의 기초는 두 가지 전제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 성취를 통해 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인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둘째는 그것만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크게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우러러움을 받을 때에 그때에 내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자 합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들의 풀과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도 없다. 인생을 세워볼 가치도 없다. 잠깐 있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인간이 자기의 프라이드를 높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일상에서 성취욕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노라고 자랑해봤자 그것은 잠깐이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므로 잠언서는 그런 교만한 사람에 대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약물 처방을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땅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크게 성취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나의 자아실현을 하였다. 나는 명예가 있다. 권위가 있다. 나의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성취감을 주님 앞에 내려 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메시아로 오신, 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성취욕을 자랑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첫 번째 라이프 프라이어티를,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왕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영원한 유업을 받습니다. 그 유업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벽옥과 열두 가지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지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내가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 말씀하신 처소, 그것은 맨션이고, 맨션은 방이 다섯 개 딸린 대저택인데, 그 대저택은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처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기쁨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항상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혼을 보내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유업으로 이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거 이상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현대인들은 죄에 쩔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성품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죄악과 거짓된 생각과 그냥 가증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기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 영혼을 씻을 것이요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 성탄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고 하늘의 유업을 꿈꾸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